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으면 다음 절 여러분 읽어서 교독해 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28년 전에 미국에 온 이유는 미국에 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간에는 가능하면 제가 선교지로 삼으려고 하는 나라를 여러 곳 찾아 다녔습니다. 뭐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선교지에서 현실적인 그 준비해야 될 게 뭘까 파악하기 위해서도 또 선교지를 방문했고 특별히 선배가 되실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떤지 선교사님들과 그 집에서 이렇게 딱 함께 지내면서 한 두 달 정도 선교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알고 지냈었습니다. 1933년 베트남의 호치민에 간 베트남을 그 해 두 달 동안 또 머물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를 섬기는 여러 지하교회들을 같이 방문하면서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또 만나고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베트남은 아직 공산혁명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때라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공산혁명 이전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로서는 정해진 몇몇 교회 빼놓고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 각 가정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이 자기가 손에 쥐고 그리고 항상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베트남어로 된 성경책을 갖고 싶은 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에 의해서 불법으로 정해진 성경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반포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10년 사이에 베트남어로 된 성경책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6개월치 월급이 필요하다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매주마다 선교사님들이 알려주고 가르쳐준 그 말씀을 막 써요. 그리고는 그걸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꾸러미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그 노트처럼 그걸 책으로 생각해서 갖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베트남은 참 비가 갑자기 오고 막 그러는 때라 그 비가 젖을까봐 그것을 아주 막 그 비늘으로, 비늘 봉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속에 아, 이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미국에 가면 정말 어떻게든지 좀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 중에 그 아버지가 한국의 성서공회라는 그 곳에서 일하시는 그런 총무일을 하시는 분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랑 막 얘기하면서 그 아버님에게 막 이메일을 보냈죠. 베트남 사정이 이런데 베트남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는 곳 있느냐 했더니 한국의 성서공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동안 한국을 위해서 성서 유니온이라는 곳에서 많은 성경책을 막 지원해 줬었는데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아서 한국 성서 공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한국 성경책만 출판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필요한 그리고 자국에서 출판하지 못하는 나라의 그 성경책을 성서 공회가 대신 출판해서 선교 차원에서 그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는 자기네들도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베트남이 있었는데 좀 당겨보겠다고 계획을. 5년 후에, 정확하게 5년 후에 베트남어로 된 성경책을 한국의 성서공회가 정식으로 출판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하죠. 지하에 있는 그 젊은 청년 지도자들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자기 나라로 된 성경책 하나를 갖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아마존 밀림에서 이 지구상에 통틀어서 90명밖에 안 되는 부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 미국에 온 사이에 제가 초청해가지고 저희 집에 머물면서 교제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언어가 없는, 그러니까 글이 없는 그 부족에게 그 부족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번역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자세히 알게 되었죠. 말만 있지 글이 없는 부족이 대부분이거든요. 자주 소수 민족들은. 근데 이분이 그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가서는 언어를 먼저 같이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해요. 그 부족의 언어를. 그리고 그 부족의 언어들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분들이 말로 나오는 그 언어를 글로 쓸 수 있도록 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가리키고 다음에 그 글을 통해서 그 나라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은 벌써 10년째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작업을 막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선배 선교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미국 분인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먼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사시고 그곳에 가서 기본적인 작업을 맞추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심한 병에 걸리셔서 거의 정말 우리 그 선교사님을 제가 뵀을 때도 온 몸에 그 벌레가 안 물린 자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몸으로 벌레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몸 안에다 그 피부 안에다가 막 알을 놔버리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이 너무너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성경을 쓰다가 눈에 막 시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늘 눈병을 앓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한 게 딴 게 아니에요. 내 선배 선교사가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선교사님을 그 미국에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미국에 그때 인디아나에서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사셨는데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풀지 못한 그 단어가 있는데 그분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그 분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책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족을 위해서 번역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떻게 해서 쓰여지게 되는지 그것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라는 그 물음 앞에 위클리프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를 만나서 자기가 가진 그 전공을 살려서 지금 아마존에서 지금도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그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 부족의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 이 위클리프가 왜 이름이 지어졌을까 주목하게 되다 보니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50년 전에 영국에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수 있도록 사상적 그리고 방향을 다 잡아준 사람이 존 위클리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분의 얼굴을 보시면 이 존 위클리프는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죽으셨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발리올 대학에서 신학, 철학, 법률을 공부했고 1360년에 이 대학의 학장으로 부임하여서 철학을 가리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런 그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1366년에 영국 왕실에서 야 우리 왕실에 들어와서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예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되라 하고 이 사람을 데려가게 됩니다. 영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학자고 사제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의 교회들은 중세 교회가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서 교회의 메시지에서는 죄나 회개나 은혜나 거듭남이라는 설교가 한 톨도 전해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저 교회에서는 화려한 예식, 전통적인 행사 이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다 대신하고 사제가 베푸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리켰었던 것이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은 오히려 교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우매한 교인들을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우매화 정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 무지를 이용해서 교황과 로마의 교황청 그리고 지방교회들은 세속적인 권력까지도 탐하고 움켜지면서 종교, 그러니까 구실만 있으면 그냥 종교 세금을 막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진 돈으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또 화려하게 만들고 교황청의 금고를 늘리고 사제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세속적인 성직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영국 황실에 들어가서 너무나 정확하게 목격하게 된 존 위클리프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패한 종교의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복음도 모르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거짓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인 교회를 향해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존 위클리프의 개혁의 목소리는 그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교황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항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뭐 시골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영국 왕실에 들어있는 사제가 이런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굉장한 파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잔 위클리프의 말 중에는 고해성사, 신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 우리 구원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선언했고 참 과격했죠. 당시에 교황의 세속적인 통치권에 반대하는 연설을 수시로 했다랍니다. 위클리프는 믿음에 관한 저서를 통해서 교황과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면으로 도전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어록에 나와 있습니다. 교황의 주장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악한 것이다. 교황 자신의 구원도 보통 사람의 구원과 다를 바 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된다. 결코 교황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교회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당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교황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책임지는 무오한 사람이라고까지 알려진 그 교황을 믿는 신앙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단 교설에 불과했었던 거겠죠. 존 위클리프의 로마 교회와 교황을 향한 비판은 그의 영향력에 비례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급기야 로마의 교황청은 영국 왕실에 압력을 행사하여 왕실 사제직에서 당장 파면시키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존 위클리프에게 모든 가르치는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골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위클리프는 모든 직위에서 파면돼서 시골에 낙향했는데 그때를 가장 중요한 기회로 삼는데 당시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는 그래서 몇몇 사제들만 읽게 되는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클리프에게 있어서 성경은 제도적 교회나 전통보다 우월하고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을 몇몇 부패한 사제들만 그리고 교회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그 성경을 대중이 알기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1382년에 그는 성경의 영어 번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죽기 2년 전이죠. 그 일에 너무 지쳐서 병을 얻어서 2년 후에 결국 위클리프가 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못됐다라는 근거를 몰랐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대중들에 의해서 교회가 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저 주장은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막 시작된 거예요. 영어로 성경을 읽고 이제 그 읽은 성경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과 결국 그 효과는 한마디로 중세의 검은 먹구름을 걷어내는 르네상스 운동의 빛을 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후 150년 후에 이 독일에서는 이제 말틴 루터가 독일어로 막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이 독일어로 막 성경을 번역하는 때 그때 맞추어서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개발되어지고 이게 결합이 되어지면서 예전에는 번역을 해놓은 것도 그것도 보면서 막 손으로 복사해서 그거를 팔았는데 이제는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시대가 되니까 더 이상 소수에 의해서 독점된 그 종교 권력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교황과 로마 교황청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미 죽은 존 위클리프를 파문 정도가 아니라 화형에 처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무덤을 파헤쳐서요. 시체를 불태우고 강에 뿌려버려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이 흘러흘러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위클리프가 시작했던 이 성경운동, 성도들을 손에 성경을 쥐게 해줘야 된다. 그 운동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고 마틴 루터가 시작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미 그 흐름이 전 세계 유럽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읽게 된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공들였고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전반부에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결론적으로 마무리 끝으로 여러분 내가 부탁합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오늘 담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들 받은 구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냥 주어진 그냥 편한 삶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노리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드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라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결국은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빼앗긴 자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지 다시 뺏어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거든요. 원수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고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은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하고 말할 때 설명을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간직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한번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싸우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질끈 동여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질끈, 이제 전쟁을 왜 시작해야 되는지, 이 싸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허리띠를 묶는 거죠. 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쫙 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중심과 나의 기준을 삼겠다라는 그런 시작인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가슴막이, 가슴바지. 의의 가슴바지를 다십시오. 왜입니까? 우리 마음, 이 가슴을 가리는 것의 영적 의미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심장. 내 심장이 식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의의 가슴막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요, 평안의 복음을 주는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 밟아야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진흙구덩이일 수도 있고요. 자갈밭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맨발로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발을 신어야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준비를 복음의 신발로 신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열망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가 주저주저하지 않고 저기 힘든데? 저기 어려운데? 내 상황이 이런데? 이러지 않고 복음의 신발로 신고 밟고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 왜냐하면 저 방패를 보면 그 방패는 적들이 쏘는 화살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원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 불신의 불화살. 이 불화살 한번 맞으면요, 우리 마음이 헷가닥하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시나? 정말 내가 이 길을 갈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낼 필요가 있나? 심지어는 받은 구원까지도 의심스럽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또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래서 내 머리를, 내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오늘 무기,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성도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즉 바울은 그것을 다시 설명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야 된다라고. 여기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복음의 군화,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방어하는 방어용 갑옷이죠. 이런 것들은 나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뭐라고 막 공격해 올 때 요 안에 딱 들어서 내가 이렇게 딱 들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막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마귀의 공격을 막은 후에 그 마귀를 향해서 찌르고 공격해 들어가는,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처한 영적 전투에서 그 싸움의 본질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받을 때 그거를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교활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온 것이 마귀일 것입니다. 마귀는 아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방해를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싶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아마 내비뒀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가진 전략이 뭐겠습니까? 그냥 너 혼자 믿고 마라. 이 정도일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를 깨뜨리는 성령의 검을 빼앗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그거 없이도 그냥 교회 생활하면 되잖아. 그거 없이도 그냥 믿음 지켜. 그냥 주일날 잘 나와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교회에서 뭐뭐 필요하다니까 그거 열심히 섬기고 그럼 되지 뭘. 뭘 나서서. 뭐 마귀와 전쟁해가지고 그 피마 튀기지 뭐. 편한 신앙생활 있는데 뭐. 이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마귀가 가장 성공한 전략은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놓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롭고 강력한 검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미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마다 눈이 떠지게 되고 자신의 죄와 사회의 불의와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접하면 정말 우리들의 죄의 문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의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귀의 역사는 딴 게 아니에요. 괜찮아. 언젠 안 그랬나? 사회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우리들이 엉켜있는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날카롭게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검이 내 영혼을 한 번을 향해서 휘두르시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악함과 사회의 이 마귀적인 구조까지도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봅니다. 왜? 변하기 싫어서. 마귀가 방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죄에 익숙해져서. 죄에 물든 이 구조가 오히려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이루는 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니 교회는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주술 행위에 판을 치고 말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을 숨기고 마귀의 속삭임을 영적인 음성으로 착각하게 되며 자기가 어제 기도해봤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라는 이 만몬주의에 그 정신에 사로잡히며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고 버티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세 암흑의 시대에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비추지도록 하는 일을 하게 했다면 오늘 우리들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열매에 한가운데 있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신교의 시작은 성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쥐게 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한 성경운동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위클리프, 말틴 루터, 틴델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걸었고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는 어느 사이에 이런 정신의 기초에 세워진 개신교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형화, 우상에 빠져 교회 세습과 타락과 부패의 길로 걸어가며 어쩌면 이렇게 중세시대의 교회와 닮아가고 있는지. 왜일까요? 정말 못된 목사들만의 책임일까요? 대형교회만의 책임일까요? 중세시대의 문제가 교황과 교황청과 사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경을 알지 못했었고 그저 의식만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었던 대부분의 평신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게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의 손에 정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장신용 장난감 칼에 불과하진 않습니까? 어쩌면 부러져서 너무 녹슬어서 아니면 칼이 무뎌져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는 베어도 베이지도 않는 그런 검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 그저 내 필요한 위로만 받고 내 필요한 그런 때에만 잠 못 이루는 밤 잠을 자게 만드는 수면제에 불과하는 그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이 검을 잘 사용하는 이 검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쥐고만 있다고 해서 그게 검이 아니잖아요. 녹슨 검도 있을 수 있고 검은 아무리 좋은데 그 검을 사용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검을 들 힘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신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칼잡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예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일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칼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부로 휘두르다가 엉뚱한 사람 베고 자신도 다치는 그런 칼잡이 되지 마시고 처음 칼을 배울 때, 검을 배울 때 제대로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경 배울 때 함께 모여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읽는 법, 성경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컨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향해서 정확한 칼을 휘두르셨습니다. 마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곡하면서 시험을 했으니까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시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와 악유를 하거나 마귀와 논리로 싸운 게 아니라 그 논리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휘둘렀을 때 마귀가 쫓겨났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씩 다, 하나 이상이겠죠?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 이 성경. 너무 흔해서 이게 귀한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는 그것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기독교의 이 2000년의 역사가 지불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치른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우리들의 믿음의 동료들이 밀림에, 정글에, 그 험악한 곳에서 자신들의 피를 통해서, 땀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한자 한자 적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새학기,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 가정 성경 공부와 캠퍼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우리가 직면한 이 가정의 문제들, 우리가 직면한 이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휘둘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장식용이 아니라 그저 지적 과시를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익숙하게 접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하면서 그냥 즐겁게만 할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젊음은 곧 지납니다.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원한 순간에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그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짐하시고 고백하는 시간 됐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저 드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익숙해져서 원수 마귀를 향해서 언제든지 힘차게 휘두를 수 있는,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내 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여, 아버지 어떻게 대항하고 또 그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쳐야 되는지를 또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의 허리띠가 있게 하시고 의의 흉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복음의 신발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방패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구원의 투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과 우리가 아버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아버지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우리 모두 제자교회 아버지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말씀에 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훈련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아버지 주님 다짐할 수 있는 아버지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많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능력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더욱더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말씀의 큰 진보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마지막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고 꽃이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눈 마르고 꽃은 시들어 눈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말씀이 믿는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깨우쳐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늘 손에 쥐고 원수 마귀를 대항하며 대적하며 깨뜨리며 주의 나라를 온 땅에 더 선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